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서방 6개국과의 핵 협상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스위스 로잔에서 협상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과 서방 6개국 협상 대표들은 시한이 이틀 지난 오늘까지도 포괄적 합의의 기본 틀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상 당사국들이 기본 틀에 합의하면 오는 6월 30일까지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머리 하프 대변인은 어제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은 합의 전에 제재 해제에 관한 윤곽을 제시해 줄 것을 서방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인터넷 기업 구글사가 자국의 웹사이트 보안 인증을 신뢰할 수 없다며 거부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구글은 오늘 자사 블로그를 통해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가 발급하는 보안 인증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중국의 보안 인증이 자료를 훔치는 데 사용하는 이른바 중간자 공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사의 웹 검색 프로그램인 크롬을 이용해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가 인증한 사이트에 접속할 때 경고문이 뜨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와 모질라 등 다른 업체들도 더 이상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의 보안 인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는 성명을 내고 구글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저인망 어선 한 척이 어제 오호츠크해에서 침몰해 적어도 54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인근 결빙 해역에 침몰한 사고 선박에는 모두 13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63명이 구조됐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사고가 나자 현장 주변에 있던 10여 척의 어선들이 구조와 수색 활동을 도왔지만 15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북동부 소말리아 국경 인근에 위치한 가리사 대학이 오늘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샤바브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공격이 오늘 새벽 5시쯤 대학 정문에서 폭발과 함께 시작됐으며 경비원 2명이 먼저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한들이 학교 기숙사에 침투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일부 학생들을 인질로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샤바브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케냐 정부군이 소말리아에 파병돼 자신들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냐 적십자사는 부상자들이 대부분 총상을 입었다며 생명이 위독한 경우가 많아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오늘 예멘 남부의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 300여 명을 풀어줬습니다. 이번 교도소 습격 사건은 예멘에서 시아파 후티반군이 정부군과 계속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예멘 보안당국은 알카에다의 도움으로 알무칼라 교도소를 탈출한 수감자들 가운데는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의 고위급 인사인 칼리드 바타르피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관영 뉴스통신사는 사우디 국경수비대원 한 명이 오늘 예멘 영토에서 발사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사우디 주도 연합군이 예멘의 후티반군을 소탕하기 위해 공습에 나선 지 일주일 만에 첫 피해 사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동부 코스트주에서 오늘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코스트 주지사는 VOA에 주정부의 부패 의혹을 제기하며 벌어진 시위 도중 폭탄이 터졌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 가운데는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국회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장조직 탈레반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프간 남부 헬만드주에서는 탈레반이 도로변에 매설한 폭탄이 터져 현지 경찰서장이 숨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전승 기념 행사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에서 지난해 적어도 5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국제 인권 단체가 밝혔습니다.
Can only be imposed for international killing under international law.
북한이 일본 정부의 조총련 의장 자택 압수수색 등에 항의하며 북일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새벽과 오전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행사에서 남북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만났을 때 과연 실질적인 대화가 가능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일 기자들과 만나 두 정상이 잠시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생각하고 남북관계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지만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울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전단 살포를 저지할 경우 남북 대화가 잘 될 것인지 또 미한 군사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북한은 또 다른 조건을 내세우며 대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함께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의 석방을 위해 미국처럼 특사를 보내는 방안은 특수관계인 남북관계에서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석방을 위해 외교 채널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집권 3년 차를 맞아 조급하게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며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곱씹으며 역사적 맥락 속에서 긴 호흡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행사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참석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어제 서울의 러시아 대사관에서 가진 한국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러시아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최종 결정을 알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또 승전 행사를 계기로 남북 간 정상회담을 주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호의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남북한 당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오늘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북핵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한반도 통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미한 양국의 한반도 평화 통일 결의안 공동 채택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 등을 풀어낼 해결책은 결국 한반도 통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미국 하원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 중인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미 의회가 한국의 평화 통일 노력을 지지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인 동시에 동북아 지역과 세계 평화에 심각한 불안정 요인이라며 미 쿠바 간 관계 정상화 협의나 이란 핵 협상의 진전 속에서 북한만이 고립의 길을 걷고 있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미한 동맹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며 이는 미 의회의 초당적 지지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고령임을 감안할 때 위안부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설명했고, 펠로시 원내대표는 여성 인권 차원에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 일행은 이에 앞서 이날 정의와 한국 국회의장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며, 정 의장이 미국에 제안했던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 공동채택이 박 대통령의 다음번 방미 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장은 지난달 방미 때 존 베이너 미 하원의장에게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 동북아 100년 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 결의안의 공동채택을 제안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또 자신이 미 하원의장이던 2007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일본군 강제동원 성노예 규탄 결의안에 대해 자신이 하원의장으로 선출된 직후 통과시킨 중요한 결의안 중 하나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결의안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도 만나 이른바 위안부로 불린 많은 희생자의 자손들이 여전히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도 2007년 결의안을 언급하면서 결의안 통과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공화당인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점을 들며 강한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윤 장관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든 사과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과 장소가 이번 달 상하원 합동 연설이 잡혀 있는 미 의회일 필요는 없다며, 아베 총리가 미 의회 연설에서 이에 대해 말할지 여부는 자신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원내대표 외 찰스 랭글, 샌더 레빈 의원 등 민주와 공화 양당 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아시아 지역을 순방 중인 미 하원 대표단은 3일 일본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북한 핵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엔 비핵화 협상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며 타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교적 해법 말고는 대안이 없다면서도 대화의 장이 쉽게 열리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관리의 발언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먼저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고 육자회담에 아무 미련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관리는 특히 북한 비핵화는 전 세계 비핵화가 실현된 뒤에나 생각해보겠다며 행동 대 행동 원칙마저 일축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8년 말 이래 교착 상태에 있는 6자회담은 물론 미북 간 대화 전망도 매우 어두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맨스펠드 재단 프랭크 자누지 대표입니다.
These recent North Korean statements underscore how difficult it's going to be to try to convince North Korea to change.
북한 외교관의 이번 발언은 북한을 변화로 이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대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누지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hanging North Korea's mindset about nuclear weapons would be the objective of any.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6자회담의 목적이며 협상 외에 달리 기댈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회담 당사국들은 이미 지난 2월 6자회담에 앞서 탐색적 대화를 개최하겠다며 북한과의 접촉 의지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현재로선 더 큰 문제로 남았습니다. 자누지 대표는 평화와 안정, 대미관계 정상화라는 맥락에서 북한에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북한의 강경한 수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 외교관의 이번 발언을 6자회담의 근본 목적을 바꾸기 위한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They are now trying to leverage the United States away from the original objective of the six-party talks.
북한 관리의 발언은 핵 계획에 일부 제한을 두거나 핵무기 생산을 줄이는 것을 협상 의제로 올려 비핵화 논의를 빗겨가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협상을 종용하고 있는 중국 역시 이런 전략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China at this stage remains most interested in stability in the region. And I think
지역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중국으로서는 핵무기 포기가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북한의 위협적 수사 등을 상기시키며 이번 발언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선 스팀슨 센터 개건 연구원은 오히려 이를 북한의 취약성을 드러낸 전략적 수사로 해석했습니다.
There's a very strong rhetorical component to it,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reflects the weak.
따라서 대북 협상의 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미북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둡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prospects for the resumption of talks for the remainder of the Obama presidency are quite bleak.
자누지 대표는 국제사회가 유인과 강압책을 혼용해 북한의 핵계획 재검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으로서도 북핵 계획의 성장을 막기 위해 협상할 동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차선책을 택하는 정치적 모험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s very hard for administration to do to say, well, we
failed. 게다가 북한을 극도로 불신하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또 하나의 외교적 실패를 감당할 여유 역시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선 연구원 역시 오바마 행정부가 확실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 대북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최근 행보에서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 2.29 합의 이후 북한의 성명에서 9.19 공동성명이나 한반도 비핵화 등의 문구가 자취를 감췄고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천명한 마당에 더 이상 비핵화 논리가 들어맞지 않게 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만약 9.19 성명을 공식 철회할 경우 이에 기반을 둔 육자회담 체제 역시 존립의 근거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외교와 대화의 문을 닫았다는 비판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전에 모종의 접촉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게 북한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를 수용하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문에는 남북 간 별도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을 기존의 월 최저임금 70달러 35센트에 기초해 산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5% 폐지를 전제로 지난달부터 근로자들의 한 달 최저임금을 70달러 35센트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입주 기업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난해 적어도 5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이 사형 선고를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Amnesty International은 1일 발표한 연례 2014년 사형선고와 집행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5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북한에 대한 정보가 극도로 제한돼 있어 북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믿을 만한 보고들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같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50명이란 숫자는 크게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금지된 외국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 시청, 부정부패, 부적절한 성관계 등 다양한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당과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사형제도 전문가인 치아라 산조로지오 연구원은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당국이 사형 선고를 남발하고 있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Penalty can only be imposed for intentional killing under international law pending the abolition of the penalty.
국제법에 따르면 사형은 고의적인 살인 등 가장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내려질 수 있는 형벌이지만 북한은 이런 국제적인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산조로지오 연구원은 또 북한 당국이 북한 법률에 따라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들에도 계속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외국인들과의 불법적인 전화 접촉과 마약의 사용과 거래, 인신매매 등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2월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정치적인 범죄나 다른 범죄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주기적으로 공개 처형을 실시하는 정책을 통해 일반 주민들에게 공포를 주입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개 처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해 유엔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 때 사형제 폐지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서 의정서 비준과 사형제도 폐지를 목표로 한 사형집행 유예를 권고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산조로지오 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즉각적인 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authorities to immediately disclose information what's happening in the country. Stop executions.
사형제도와 관련한 북한 내 상황을 공개하고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산조로지오 연구원은 또 북한이 법률을 국제인권법 기준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전 세계 사형 집행 건수가 607건으로 전년보다 2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형 선고는 2,466건으로 오히려 28%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에는 사형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중국의 사형 집행과 선고 건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의 사형 집행 건수가 나머지 모든 국가의 사형 집행 건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일본 정부의 조총련 의장 자택 압수수색 등에 항의하며 일본과의 정부 간 대화 중단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북한이 일본의 엄중한 정치적 도발과 국가 주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일본 정부의 조총련 압수수색과 대북 인권 압박을 거론하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북일 정부 간 대화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경찰의 조총련 압수수색을 전대미문의 국가 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의 해명과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이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대북 인권 압박을 주도하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북일 양국의 대화가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제작업체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았다는 미국 언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최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개발한 미국의 최대 군수업체 록히드 마틴 측이 한국에 사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나승용 부대변인의 2일 정례 브리핑입니다.
먼저 우리 정부가 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들 받은 바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나 부대변인은 다만 과거 한국 정부가 사드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지만 해당 자료를 받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때 방위사업청에서 우리 이제 LSM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개발 연구 개발을 위해서 일부 사드하고 또 이스라엘 LOU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작 업체에 요청한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로부터 관련된 자료는 받지 못했다는 응신을 받았고요.
나 부대변인은 이어 로키드 마틴 측이 지난 2013년 한국군의 방공포병 전투 발전 세미나에서 일부 사드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 측의 주장처럼 한국 정부가 사드 구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정보를 받은 적은 없다고 나 부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로키드 마틴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로키드 마틴 측이 미국과 한국 정부에 사드 체계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 시스템을 사들일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사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 주목됩니다. 한편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국경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사드를 배치하는 건 위험하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티모닌 대사는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 자체가 지역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보 분야가 복잡한 동북아 지역에 사드와 같은 새로운 자극 요소가 생긴다면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고 북한 핵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겁니다. 티모닌 대사는 이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지 않은지를 깊이 고려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월 한국에 부임한 티모닌 대사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북한 주재 대사로도 근무했으며 주 북한 대사를 지낸 러시아 외교관이 주한 대사로 온 건 티모닌 대사가 처음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 의회가 워싱턴의 한국전쟁기념공원에 추모벽을 건립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앞서 같은 법안이 두 차례 상정된 바 있지만 통과되지 못했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 공화당 소속 샘 존슨 의원이 지난 19일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위한 추모벽 건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샘 존슨 의원은 한국전 참전 용사 출신입니다.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은 역시 한국전에 참전했던 민주당의 찰스 랭글 의원과 존 코니어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미국 전쟁기념물관리위원회가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재단으로부터 추모벽 설계를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건립을 위해 미국 정부 자금을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추모벽에 미군 전사자의 이름을 새기고 부상자와 실종자, 포로의 수를 새겨놓도록 했습니다. 또 한국군과 카투사, 유엔군 전사자와 부상자, 실종자, 포로 수도 새기도록 했습니다. 추모벽은 백악관 앞 내셔널몰에 있는 한국전쟁기념공원에 세워질 계획입니다. 한국전쟁기념공원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 제25 보병사단 출신 인사들이 추진해 건립됐습니다. 1986년 미 의회가 기념공원 설립법안을 제정한 뒤 1993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995년 7월 27일 한국전쟁정전협정 42주년에 맞춰 열린 개장식에는 당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한국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전쟁기념공원에는 19명의 미군 병사 조각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실물 크기보다 약간 큰 군인상은 육군, 해군, 공군으로 백인, 흑인, 히스패닉계 미국인 등 인종별로 다양하게 구성됐습니다. 병사들은 완전 무장하고 우비를 입고 행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원에는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얼굴이 새겨진 벽화가 있습니다. 또 대리석 조형물에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나보지도 못했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나라의 부름에 응한 아들들과 딸들을 기린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미 하원에는 지난 112대와 113대 회기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각각 46명과 70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았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캐나다의 구호단체가 북한 취약계층을 위해 매주 콩 60톤을 지원했습니다. 이 콩은 두유로 가공돼서 어린이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가 북한 어린이들에게 제공할 두유 제조에 필요한 매주 콩 60톤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의 수잔 리치 대표는 1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매주 콩 60톤을 지난달 선적했다고 말했습니다.
3월 23일 날 밴쿠버에서 매주 콩 60톤을 선적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기초 영양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퍼스트 스텝스가 선적한 메주콩은 캐나다 동부 오타와에서 재배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은 일반 콩으로 중국 대련항을 거쳐 북한의 남포항에 도착됩니다. 이렇게 수송된 메주콩은 남포시와 형제산구역, 강원도 내 23개 공장에서 역시 퍼스트 스텝스가 지원한 바이타카오라는 특수기계로 두유로 가공됩니다. 강원도와 평안남도 내 200여 타가소와 유치원, 소학교 어린이 10만여 명에게는 퍼스트 스텝스가 제공한 메주콩으로 만든 두유가 매일 제공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두유 외에 북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해 복합 미량 영양소 스프링클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스는 영유아의 영양실조를 막고 성장을 촉진하며 임산부의 태내 빈혈과 영양결핍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퍼스트 스텝스는 2001년 설립된 이후 지난 15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두유를 지원해왔으며 2006년부터는 스프링클스도 유럽...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유럽연합이 오스트리아 스키장 설비 업체에 대북 수출을 막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엔의 대북 사치품 금수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 산하 무역진흥기관인 코트라는 오스트리아 스키장 설비 업체가 북한으로부터 수주에 성공하고도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로 인해 수출이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코트라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도펠마이어는 지난해 북한으로부터 스키장 설비 확충에 필요한 리프트 설비 납품 견적서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의 아시아 지역 담당자는 북한 측에 570만 유로를 제시해 수주에 성공했다고 코트라에 밝혔습니다. 그 뒤 도펠마이어는 오스트리아 정부로부터 대북 수출 승인을 받았지만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회사의 아시아 지역 담당자는 영업이나 자금 조달 면에서 대북 수출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유럽연합이 승인 불가 판정을 내려 수출이 무산됐다고 코트라에 설명했습니다. 도펠마이어는 스키 리프트 부문 세계 선두 업체들 가운데 하나로 2018년 한국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납품 수주를 성사시키고 있습니다. 북한과는 지난 1995년 백두산에 100만 달러 규모의 소형 객실형 리프트 설비를 납품 설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결의 1718호 때문에 북한에 대한 스키장 설비 수출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사치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공급과 이전까지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수 품목 지정은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스키와 골프, 다이빙, 수상 스포츠를 위한 물품과 장비를 금수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도펠마이어의 대북 수출이 무산된 것은 유럽연합의 이 같은 조치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스위스의 스키장 설비 업체인 바르트 홀레트 마시넨 바우라도 750만 달러 상당의 리프트를 북한으로부터 주문받았지만 스위스 당국이 수출 승인을 해주지 않아 수출이 무산됐습니다. 당시 스위스 정부는 스키장 리프트가 북한 일반 주민들이 아닌 사회 지도층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사치품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호입니다.
BOA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이란 핵협상 시한이 이틀 지났지만 스위스 로잔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케냐의 한 대학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소행으로 보이는 총격으로 최소한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내전으로 혼란에 빠진 예멘에서는 알카에다가 교도소를 습격해서 300명이 탈옥했고요. 또 아시아에서는 미 제7함대 사령관이 일본 자위대가 태평양과 그 외 지역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발언한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란 핵협상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초 협상 시한은 지난달 말까지였지만 협상이 아직도 계속이 되고 있군요.
네, 오늘로 핵협상 시한이 이틀 지났습니다. 하지만 협상장이 마련된 스위스 로잔의 부 리바지 팔라스 호텔에서는 밤을 새워서 오늘 새벽 6시까지 협상이 진행됐고요. 또 3시간 휴식 후에 9시부터 다시 협상을 재개하는 등 당사국들이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 독일, 프랑스 외무장관과 유럽연합 협상대표가 여전히 로잔에 남아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귀국했지만 다른 고위당국자들이 협상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한을 넘겼지만 협상장 주변에서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면서 타결에 대한 기대도 높다고 하죠?
네, 이 핵협상 타결 기대로요. 국제 유가가 며칠째 내려갔는데요. 협상이 타결되면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되고 주요 산유국인 이란의 원유 수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지 외교관들이 전하는 분위기를 보면 여전히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다만 이제는 최종 합의를 이룰지 아니면 무산될지를 결정할 매우 결정적인 순간에 도달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외무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던데요.
그렇습니다. 무함마드 자바드 자레피 이란 외무장관이 오늘 새벽 협상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협상장에서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이 협상 성과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서방국 관계자들은 이런 진전을 바탕으로 오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에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에도 이란과 러시아는요 나머지 당사국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쳐 왔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계속 로잔에 머물면서 협상을 주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적어도 오늘까지는 로잔에 머물면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일 것이라고 앞서 밝혔었습니다. 한편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도요. 당초에 예정됐던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방문을 미루고 로잔에 계속 머물면서 독일 언론들은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 문제 타결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제는 이란이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백악관과 국무부 역시 그런 촉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도 이번 협상에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고 최종 타결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여전히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쟁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란의 핵개발 능력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 또 이란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해제할지 그리고 이란의 합의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다시 제재를 부과할지 등이 최종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일 이제 이 당사국 관계자들은 진전이 있었다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견해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 과연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의 중진 의원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이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맥케인 의원과 역시 공화당 중진인 린제이 그레이엄 의원이요. 어제 공동 성명을 냈는데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란은 지역 패권을 잡기 위해서 수십 년간 폭력과 테러도 불사했다면서 핵협상을 통해 이를 하루아침에 포기할 거란 기대는 환생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요, 앞서 현재 진행 중인 이란 핵협상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백악관의 잘못된 선택으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또 이번에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곧바로 의회 차원에서 더욱 강력한 대이란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 의회에서는요, 공화당뿐만 아니라 일부 민주당 의원들 중에도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악관의 부담이 큰데요. 앞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만약에 협상이 타결된다면 반드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케냐의 한 대학에서 무장 괴한의 충격으로 대학생 여러 명이 숨졌다죠?
네, 케냐 북동부 가리사 대학 기숙사에 오늘 여러 명의 무장 괴한이 난입해서 충격을 가했는데요. 이들은 오늘 새벽 5시 30분쯤에 기숙사 건물에 들이닥쳐서 학생과 보안 요원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총격으로 학생 등 1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고 또 부상자 중에 여러 명이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숙사는 6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일부에서는 여전히 인질극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현재 진행 중인데요. 케냐 군경은 기숙사 주변을 봉쇄하고 또 주변 건물에 있던 인원들도 모두 대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무장괴한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군요.
네, 이 가장 최근에 들어온 소식도 여전히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장괴한이 몇 명인지 또 얼마나 많은 인질이 붙잡혀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기숙사에는 900여 명의 학생들이 원래 있다고 하는데요. 현지인의 말을 빌어서 인질이 수백 명이란 CNN 보도도 있었지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네, 이 총격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려진 것이 있습니까?
네, 탈출한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새벽에 갑자기 들이닥친 괴한들이 이 학생과 보안요원 등에게 충격을 가했고요, 기숙사 방문을 일일이 열어가면서 숨어있는 학생들에게도 총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괴한들은 복도에서 자신들이 알샤바브라고 외치면서 학생들의 종교를 물어본 후에 기독교들에게만 이 충격을 가했다는 증언도 있고요. 또 인근 이슬람 사원에서 새벽 기도를 하던 학생들은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는데 확실히 기독교도들을 노린 그런 테러 공격으로 보이고요. 알샤바브는 이 소말리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로 그동안 여러 건의 테러 공격을 벌인 바 있는데 그 기숙사에는 이후에 이제 케냐 군경이 출동해서 진압 작전을 전개하고요, 학생들을 대피시켰고 급박한 상황이라 그런지 화면을 보면은 속옷 차림으로 탈출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인질을 잡고 무장 괴한들이 군경과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이 남학생들은 옷통을 벗고 그 대피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네요.
예.
자, 그러면 이번 테러 공격이 알샤바브의 소행이라는 건가요?
네, 알샤바브 대변인도 즉각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또 자신들의 대항하는 자들에 대한 보복으로 공격을 가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알샤바브는 케냐가 지난 2011년 소말리아 정부에 알샤바브 격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병력을 파견한 후에 케냐에서 보복으로 여러 건의 테러 공격을 벌였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에는 나이로비의 대형 쇼핑몰을 공격해서 외국인 등 70여 명이 숨졌고요. 지난달에도 케냐의 소말리아 접경 지역인 만데라를 공격해서 12명을 살해했는데 케냐 경찰에 따르면 이 케냐의 소말리아 개입 이후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알샤바브의 테러 공격으로 숨진 케냐인이 300여 명에 달했습니다.
다시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내전으로 혼란 상태에 빠진 예멘에서 알카에다가 감옥을 습격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알카에다가 예멘 동부 무칼라시의 교도소를 습격해서 수감자 300여 명이 탈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멘에서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QAP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들은 감옥에 이어 시내에 있는 관공서와 은행 등도 공격을 했는데 이 교도소가 있는 무칼라는 동부 하드라마우트의 주의 주도인 이 중요한 도시입니다.
네, 탈옥한 죄수들이 알카에다 대원들인가요?
탈옥한 300명 중에 알카에다 대원이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이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의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인 이 칼리드 바타르피가 탈옥자 중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예멘 사태는 현재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잠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시아파 후티반군이 수니파 하디 정부를 압박하면서 이 주변 수니파 국가인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후티반군에 대한 공습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후티는 이미 지난해 예멘 수도 사나를 장악하고요. 이 하디 정부 최후의 근거지인 이 남부 도시 아덴에 대한 공세도 이제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디 정부가 최후에 몰리자 사우디가 개입을 한 것인데요. 네. 후티가 사우디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덴 중심부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마다 약간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덴에 있는 대통령궁을 후티 시아파 반군들이 장악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아직 중부 외곽에 있다 이런 뭐 보도도 있지만 네. 중심부까지 진출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아덴마저 시아파 후티 반군의 수중에 들어간다면 수니파 하디 정부를 지키기 위한 사우디 등의 공습 지원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처음으로 지상병력을 파견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지상병력이 목격됐는데 아직 사우디 병력인지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아, 네.
오늘 아덴의 항구에서는 이 국적을 알 수 없는 군인 수십 명 정도가 배를 타고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복에는 국적 표식들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우디가 주도하는 연합군이 아덴 인근 해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배로 도착을 했다면 연합군 소속 병력일 가능성이 많고요. 만약 사실이라면 연합군이 처음으로 이제 예멘의 지상 병력을 파견한 것인데 그만큼 예멘 사태가 심각하게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예멘 북부 사우디와의 접경에서도 그동안 사우디 군과 후티의 교전이 있었는데요. 오늘 사우디 국경 수비대원 한 명이 교정 중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우디가 예멘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지 처음 나온 사우디 측의 사망자인 셈입니다.
예멘 정부도 연합군의 군사 개입 확대를 요구했다죠.
그렇습니다. 리아드 야신 예멘 외무장관이요. 어제 후티 반군을 격퇴하기 위한 연합군 군사작전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상병력 투입을 공개적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야신 장관은 또 지상군 투입으로 공습에 비해 민간인 희생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배경이 있는데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이번 주 초에 예멘 북부 난민촌이 공습을 받아서 30여 명이 숨졌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도요. 이런 보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런 가운데 이제 예멘 외무장관도 민간 희생을 줄이기 위한 지상군 투입을 요청을 한 것이죠. 하지만 사우디군은 공습으로 민간인 수십 명이 숨졌다는 보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소식입니다. 미 제7함대 사령관이 일본 자위대가 태평양과 그 외 지역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죠.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의 자위대 역할 확대, 특히 태평양에서의 역할 확대는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들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로버트 토머스 제7함대 사령관이요, 지난 31일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제7함대는 항공모함도 포함한 대규모 이제 병력이고 일본에 주둔하고 있죠 현재. 토머스 사령관은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본이 아베 정부 들어서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네.
집단 자위권은 모든 나라가 가진 권리이긴 합니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를 해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하지만 일본은 자위대를 그동안에는 이제 방어만을 위한 부대로 규정한 평화헌법에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은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다 이런 방침이었는데 이제 아베 정부 들어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추진해왔고 어제 토머스 사령관도 이런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 토마스 사령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토마스 사령관은 일본 해상 자위대가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미군과 보다 원활하게 협력하고 또 합동 군사훈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미 의회가 집단적 자위권을 승인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마스 사령관은 이어서 일본 자위대는 지구 어느 곳의 공해와 또 공해 상공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집단적 자위권 승인을 통해서 일본은 미국은 물론이고 다른 국가들과도 유연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토마스 사령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군비 확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집단적 자유권 행사 움직임을 오히려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제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의 피해국들이죠.
네.
그래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군사력 확대, 또 일본의 재무장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은 한반도 비상사태 시에 이제 한국의 주둔 중인 동맹군 미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개입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면서 반드시 한국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실제로는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가보실 순 없다고요.
Isn't that so cool?
This is a lot of snow.
Closed because of snow.
저 북쪽 눈 덮인 알래스카에서 옥빛 바다 돌고래가 뛰노는 남쪽의 플로리다까지.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미국 역사의 산실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로 달려 캘리포니아까지 50개 주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를 이룬 나라 미국. 50개의 별이 모여 하나의 큰 별이 된 미국. 미국 50개 주로 가다 함께 떠나보시죠. 매주 목요일 밤과 금요일 아침 출발합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 함경북도는 비 또는 눈이 오다가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아침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 내지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지역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평양은 오전에 한때 비, 오후에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8도, 낮 최고 17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5도. 강계 오전에 비,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3도. 해주 흐리고 최저 8도, 최고 17도. 개성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6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 오전에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흥은 최저 6도, 최고 18도. 장진, 해산 오전에 한때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장진 최저 1도, 최고 11도. 해산 최저 4도, 최고 11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18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고 오후에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는 18도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전역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달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악 지역에 추락한 독일 저머닝스 여객기에 비행 기록 장치를 찾아냈다고 프랑스 검찰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브리스 로뱅 검사가 잠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저머닝스 항공 9525편의 비행 기록 장치 발견 사실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조사당국은 앞서 조종실 음성 녹음 장치 분석을 통해 사고기 부조종사인 안드레아스 루비츠가 고의로 추락사고를 일으킨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비행기록장치에는 비행에 관한 모든 자료가 저장돼 있습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서방 6개국과의 핵협상에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오늘 스위스 로잔에서 협상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과 서방 6개국 협상 대표들은 시한이 이틀 지난 오늘도 포괄적 합의의 기본 틀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협상 당사국들이 기본 틀에 합의하면 오는 6월 30일까지 이를 토대로 최종 합의에 나서게 됩니다. 한편 미 국무부의 머리 하프 대변인은 어제 협상이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의 아바스 아락치 외무차관은 합의 전에 제재 해제에 관한 윤곽을 제시해 줄 것을 서방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미국의 인터넷 기업 구글사가 자국의 웹사이트 보안 인증을 신뢰할 수 없다며 거부한 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구글은 오늘 자사 블로그를 통해 중국 인터넷정보센터가 발급하는 보안 인증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중국의 보안 인증이 자료를 훔치는 데 사용하는 이른바 중간자 공격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사의 웹 검색 프로그램인 크롬을 이용해 중국 인터넷정보센터가 인증한 사이트에 접속할 때 경고문이 뜨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글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와 모질라 등 다른 업체들도 더 이상 중국 인터넷정보센터의 보안 인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인터넷정보센터는 성명을 내고 구글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글 측에 이용자들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저인망 어선 한 척이 어제 오후츠크해에서 침몰해 적어도 56명이 숨졌습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인근 결빙 해역에 침몰한 사고 선박에는 모두 13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63명만이 구조됐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사고가 나자 현장 주변에 있던 10여 척의 어선들이 구조와 수색 활동을 돕고 있지만 1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사고 선박이 거의 15분 만에 차가운 바닷물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어선이 다른 물체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침몰한 어선에는 러시아인이 78명으로 가장 많고 미얀마와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바누아투 등 다양한 국적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리카 케냐 북동부 소말리아 국경 인근에 위치한 가리사 대학이 오늘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샤바브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공격이 오늘 새벽 5시쯤 대학 정문에서 폭발과 함께 시작됐으며 경비원 2명이 먼저 목숨을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괴한들이 학교 기숙사에 침투해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일부 학생들을 인질로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샤바브는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케냐 정부군이 소말리아에 파병돼 자신들을 공격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테러조직 알카에다가 오늘 예멘 남부의 교도소를 습격해 수감자 300여 명을 풀어줬습니다. 이번 교도소 습격 사건은 예멘에서 시아파 후티 반군이 정부군과 계속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입니다. 예멘 보안당국은 알카에다의 도움으로 알무칼라 교도소를 탈출한 수감자들 가운데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의 고위급 인사인 칼리드 바타르피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